우리 새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국의 신성대님들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 하박국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폭력과 제약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못 보실 정도로 거룩하신 분인데 어째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폭력성과 불의를 고발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였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아, 조금 있으면 갈대아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들은 표범보다 더 빠르게 와서 늑대들보다 더 사납게 올 것인데 그들이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챔같이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갈 것이다. 죄인들이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 대답은 오히려 하박국을 더 깊은 시름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주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하셨는데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째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도록 하십니까? 이 하박국의 이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잠시 잠깐 악한 세력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 도구로 사용한 갈대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과 중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인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과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장면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지요. 자, 이로써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질문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이 성경의 메시지를 다 적어가고 이제 그가 3장 끝에서 이 책을 결론 지을 때 그의 궁금증은 다 해결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가운데 그가 예언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아 군사들에 의하여서 곧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로 내 조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곳곳에서 피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의 포로로 살아가야 할 이 암울한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과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건국 역사상 최악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원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는 조금 특이한 장면으로 이 글이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가장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갈대아인들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총 6가지 상황으로 오늘 27절에 기록했습니다. 27절은 총 6가지지만 사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는 이 나무 열매에 대한 것이죠. 무화과 나무와 또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입니다. 이 세 가지 나무들은 이스라엘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과일들이죠.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분 섭취를 위해 아주 매우 중요한 과일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대표적인 주 음료의 원재료이고, 감람나무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올리브 나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음식을 만들 때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이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쁨이 되는 음료와 달콤한 성분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처음 세 가지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가지가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까?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앞에 세 가지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서 밀과 보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대표적인 농산물이자 주 식재료였지요. 따라서 밭에 식물이 없다는 것은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주려 있고 배고파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또 이 우리의 양이 없다 하는 것은 양은 그 털을 가지고 옷감으로도 사용하고 또 양의 고기를 식재료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큰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의 척도는 양을 몇 마리나 갖고 있느냐가 바로 부의 척도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양이 없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거지가 된 상태이죠. 자, 또 무엇이 없습니까? 가장 큰 가축인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당시 농기구가 없었던 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힘든 일을 하는 집안의 이 소는 가장 큰 노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서 다른 것을 다 팔아도 가장 마지막에 파는 것이 바로 소였습니다. 그만큼 소가 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외양간에 소까지 없으니요, 망해도 완전히 말한 것입니다. 한번 이 농업 사회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여섯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요소만 없었어도요,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여섯 가지가 모두 소실되었다라는 것은 심각한 이 경제적인 궁핍함에 빠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1997년 이 한국이 이 외환위기 IMF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고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까? 저녁 9시 뉴스에서는 연일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 실직자들의 모습이 이 뉴스에서 심심찮게 중계되었지요. 그뿐 아니라 이 명예퇴직을 당한 이 가장들, 정말 집으로 돌아갈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내에게 이 명예퇴직 당했다고 말도 못하는 그 수많은 가장들이 이 거리를 회회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비즈니스가 도산당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리에 빠졌지요.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만 보이면 이 어떻게든 살아나가겠는데, 그 당시 정말 신랄 같은 이 희망의 구멍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3장 17절에 하박국이 묘사한 그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더 이상 희망의 빛조차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단순히 먹을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요, 갈대아인들의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서 살 방법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을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사라지고 환난과 고통, 굶주림과 눈물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빈곤의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모를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의지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써 내 인생에 펼쳐진 이 문제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진 않았습니까? 과연 그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18절에는 놀라운 반전의 찬양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즐거워하겠고 여전히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는 절대적인 절망과 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시인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감사헌금을 교회에 낼 때 언제 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또 언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뭐 내 자녀가 좋은 뭐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혹은 내 자신이 직장에서 뭐 승진을 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질병이 사라지고 꼬여만 가던 인간관계가 정말 잘 해결되었을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해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찬양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대표적인 두 사람을 뽑자면 저는 다윗과 욥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은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욥입니다. 그는 하루 반나절 만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열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그를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욕할 정도로 그는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처럼 욥은 환난 가운데서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혹은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다윗과 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적대적이며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고 정말 가슴에 피멍이 들어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구조가 동일한 비슷한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나는 누구를 인하여, 나는 무엇을 인하여, 이 원인을 그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자, 18절 말씀에 그는 누구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가운데 있어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히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주님, 여전히 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서 도와주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나는 즐거워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건너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내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18절에는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시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나는 잘나가는 비즈니스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혹은 나는 내 육신의 건강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존재를 그 삶 위에 우위에 위치해 놓았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셨던 것이지요. 비록 지금 당장 처한 상황은요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을지라도 내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이 하박국의 놀라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우리 신앙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문제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나를 우겨싸이는 것 같고 나를 거꾸로 넘어뜨리는 것 같아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남몰래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믿음은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요 계속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 자신이 이 절망의 이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우리 바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밭이나 양떼나 이 외양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은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자, 먼저 우리는 19절 후반절을 통해 지금 17절에서 19절의 이 모든 말씀이 수금에 맞추어 부른 노래, 즉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한국 이 복음성가 중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해서 노래를 한 이 복음성가가 있죠.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19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에요? 힘이시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조금 더 강하게 좀 고백해 봅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이세요? God is my strength.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그 환경과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빈곤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박국의 고백,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요, 강하고 견고한 것, 특별히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사의 수를 의지하고요, 자기의 병기를 의지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군대 되어주신다, 주님이 나의 힘의 원천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이 유대 광야는요, 이 그 지형이 워낙 험준한 산악 지형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두 다리로 이 걸어 다니기가 무척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험준한 이 지형을 마음껏 뛰어 다니는, 정말 놀이터처럼 이 꽁충꽁충 뛰어다니는 이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슴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심이 마치 내 발을 사슴의 발 같게 되셔서 나로 하여금 이 험준하고 높은 산악지원도 안전하게 마치 놀이터 나온 것처럼, 마실 나온 것처럼 꽁충꽁충 즐기게 하신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요, 내가 도저히 이 상황 가운데서 웃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남들이 내 상황 같은데 처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남들이 모르는 그 비밀이 한 가지 있는 것이죠. 비록 갈대아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이 엄청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 비밀로 인하여서 그는 이 험준한 이 고난도 마치 사슴이 뛰어놀듯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의 비결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에서 19절에 가득 압축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보면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머무르며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제게 이 어린 시절부터 식탁에 앉았을 때 가르쳐주신 한 가지 교훈이 생각납니다. 이야기 하나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시간에 모든 식사를 마치고서 아버지가, 제가 한 초등학생, 국민학생 나이쯤 됐을 때 일입니다, 저를 부르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 볼펜을 이렇게 똑바로 세울 수 있겠니? 똑바로 한번 세워봐라. 아니 뭐 책에서 콜럼버스가 이 달걀 세우라는 미션 준 거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깨트리면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이 작은 볼펜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 아무리 세우려도 이게 쓰러질 수밖에 없죠. 한참을 뭐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이거 제가 어떻게 세웁니까? 못 세웁니다 라고 얘기하자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볼펜 세우는 건 간단하다. 그냥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되는 거다. 아니 아버지, 볼펜 잡아주면 누가 못 세웁니까?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주시면 네가 어디서든지 설 수 있다. 네가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가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능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을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 좀 하나님께 이런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참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내 삶입니다.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 절망과 참 절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주님 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